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 해법 등을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정오 무렵 백악관에서 만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업무 오찬 등의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인 미북 협상 재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포괄적 합의와 일부 제재 완화를 포함한 단계적 이행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양측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계속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행장치와 관련해 매우 많은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이 앞으로 도출될 합의에 대한 강제 이행장치에 대해 거의 모두 합의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이행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무느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무느신 장관은 협상 시한은 목박지 않으면서도 양측이 가능한 빨리 준비가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 협상을 마무리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미국이 부과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을 30년 동안 철권 통치해온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의 퇴진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수단 국영방송은 오늘 수단 군이 곧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수단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시르 대통령이 사임했으며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부가 바시르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했으며 대통령 관저 주변에 현재 군 병력이 대거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빵값 인상에 항의하는 집회가 벌어진 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킬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 씨가 오늘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산지는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스웨덴으로 송환될 상황에 놓이자 2012년 6월부터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7년째 대사관에서 생활해왔습니다. BBC 방송 등 영국 언론은 이날 어산지 씨를 보호해온 에콰도르 대사관이 보호 조치를 철회하고 영국 경찰의 대사관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런던 경찰이 대사관에서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산지가 망명과 관련한 국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외교적 보호 조치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시한이 10월 31일까지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BBC 방송 등은 오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시한 연장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날 시한 연장 범위를 놓고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EU 정상회의는 당초 메이 총리가 요청한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한국에서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오늘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조항이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는 없으며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 없이 자력 갱생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9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언급하면서 제재 완화 없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에 대한 잇따른 입장 표명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안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출석시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북 제재는 약해지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an enormous undertaking, not just United States undertaking to take down these ship-to-ship transfers. You should know that rogue regimes are difficult. I concede we need to continue to keep the pressure on, Senator.
미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이런 불량 정권들은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enator, we have the largest coalition and the strongest sanctions and sanctions enforcement in history on North Korea. It's what has created this opportunity for diplomacy.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크고 강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으며 그런 제재가 지금의 대화 국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한 UN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conomic sanctions are weakening. The North Koreans are finding many more ways around them. They have proceeded to develop their missile program even while they have frozen their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their warheads. So we're not even completely safe on first base.
대북 경제 제재가 약화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제재 회피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은 동결했지만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미국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게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know that Kim Jong-un is expanding hi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at he continues to exploit overseas slave labor. He is conducting cyber heist to enrich himself. And we simply can't get results from Kim Jong-un by relieving pressure upon him and his regime.
따라서 제재를 완화해서는 김정은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only answer to me is that we have to make it stronger. We just have to be realistic about this. That's just my bottom line looking at it, Mr. Secretary. Make them tougher. The sanctions have to be toughened.
유일한 해법은 제재 강화라는 것이 현실을 직시한 자신의 결론이며 제재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의 최종 목표는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도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해선 안 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폼페오 장관은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대북 접근법과 비핵화 방법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한 정상 간 첫 만남이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비핵화 논의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간 동맹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등을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관점에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한국 정부가 하노이에서 미북 간 합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작성한 3.1절 기념사를 회담 결렬 후 수정해야 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제재는 실수이며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의 발언을 나란히 비교하며 양국 간 온도차를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한국 청와대는 잠재적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백악관은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간주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소개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주 당국자들에게 미국과 한국은 한 페이지에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약속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지난해 4월 남북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성사됐을 당시 83%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난주에는 41%로 집계됐다는 한국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새로운 돌파구를 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두 나라를 모두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완전한 비핵화 대신 점진적인 단계를 받아들일 것을, 김 위원장에게는 비핵화라는 최종 단계를 수용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언급한 굿 이너프 딜, 충분히 괜찮은 합의와 얼리 하비스트, 조기 수확을 소개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합의 없이 회담장을 떠난 것은 북한이 단순히 부분적인 비핵화보다 더 큰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이 미국과 북한 두 나라를 모두 설득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회담을 미국과 북한을 화해 국면으로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비핵화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의 한국의 목표라는 한국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하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할 계획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외교, 경제, 안보 관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하원에서 미한 동맹과 한국계 미국인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10일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제임스 랭크포드 공화당 상원의원 주도로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또 민주당 간사인 에드 워드마키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탑 수호지, 그레이스 맹, 그레고리 믹스 의원과 공화당의 피터 킹 의원, 그리고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의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모두 미한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미국과 한국 간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중심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결의 마지막 항목에서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원 결의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오늘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은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개인적 유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정상회담의 형식 면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선 단독 정상회담이 영부인들이 배석한 가운데 친교를 겸한 회동으로 열리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지만 멜라니아 여사와 김정숙 여사가 배석한 적이 없었고요. 이런 형태의 회담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영부인들은 단독 정상회담 전 과정에 배석하지는 않고 사진 촬영과 환담 뒤 곧바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미한 두 나라 영부인의 단독 오찬도 지난 1989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 부인 간 오찬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영부인들이 정상 간 단독회담에 배석하고 이어 오찬을 함께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특별한 우호관계를 가진 국가의 정상을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예의 표시라는 게 한국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미한 두 나라 정상 부부의 관계가 좋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겁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1시간 넘게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사이에 소규모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특징적인 것 같네요.
예, 소규모 정상회담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미국은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한국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조윤재 주미대사가 각각 참석합니다. 이어지는 확대 정상회담은 업무 오찬을 겸해 진행됩니다. 단독 정상회담에서 확대 정상회담까지 잡힌 시간은 2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측 외교 안보 핵심 인사들을 두루 접견하는 일정도 있죠?
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숙소인 영빈관에서 볼튼 보좌관과 폼페오 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강경파로 꼽히는 인사들인데요.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도 볼튼 보좌관과 폼페오 장관을 만났지 않나요?
예, 그때는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을 함께 만났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으로서는 우리 한국이나 한반도의 운명이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며 두 분께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몇 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세 사람을 각각 만나는 것도 그때와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지금은 1년 전보다 더 중요한 시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은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미북 협상의 동력이 크게 약화된 국면입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안이 실패하면 협상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아예 판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2017년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출발하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건 이런 점을 우려한 때문입니다.
오늘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어떻게 예상되나요?
예, 회담 결과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문 대통령은 평양에 특사를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서 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설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올 상반기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경우 이런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합의 없이 끝난 2차 미국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미국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뚜렷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의원은 미북 협상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My only concern is if you have some kind of an idea of a mediator role that makes South Korea look like they're in between. They're not. They're aligned with us.
설리반 의원은 9일 VOA 기자 만나 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수년 동안 미한동맹 균열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늘 그래왔듯이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미한정상회담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My point was that the North Koreans, the Russians, the Chinese for decades have been trying to split our allianc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11일 백악관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2차 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중재자로서 한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협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partners in this negotiation, and it's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n integral component of.
미한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절대적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미국과 한국 모두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그 속도는 협의될 수 있지만 비핵화 또는 이를 향한 구체적 조치 없이 대북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both th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bviously want denuclearization. I think the pace of that can be negotiated and worked out. I don't support relieving pressure until we have that.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중재자로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에 단결돼 있어야 한다며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비핵화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y have to be and we have to be united.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 정권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서로 일치돼야 하며 공동의 전략과 목적을 갖고 북한에 미국과 한국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탐틸리스 상원 의원은 미국의 역사 그리고 북한과의 충돌 역사를 감안할 때 미북 간 이견을 중재하는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주 상원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미북 협상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며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an ally and so we want South Korea to be a part of these discussions. South Korea is on the front line, so this is very important that South Koreans.
이어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있는 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핵은 용납될 수 없고 이를 다뤄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완화 등 대북 압박 완화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한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특정 제재 유예를 받았다며 김정은이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ll, look, I think South Korea has received certain waivers from the administration. But again, 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that we don't relieve pressure to Kim Jong-un to the point where he doesn't feel like it's necessary to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는 행동 없이 제재 완화와 같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틸리스 의원은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를 쳐내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he would agree to anything that would take away our leverage to negotiate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Not that that should
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경우 논의돼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측정 가능한 이정표가 선결되기 전에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틸리스 의원은 이어 제재는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통한 뚜렷한 선의를 보이기 전에 조성하는 재원이라면서 이런 행동이 취해진 이후 미국은 남북 경협이나 제재 완화 등 북한 관련 경제적 논의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ally, because what you do is you create resources in advance of actually getting discernible a good faith from North Korea. We need to see that good faith.
그러면서 북한이 기존 핵미사일 시설 중 한 곳을 폐쇄한 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하기 쉬운 것이었다며 북한은 핵 위협을 매우 뚜렷하게 낮추는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비핵화 이정표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미국은 상응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오는 강경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이 미국과 같은 대북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10일 한반도에서의 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듣게 될 미국의 비핵화 의지와 제재 해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e can come here. He can hear from Trump what we've all read from Pompeo and others. Very clear. No sanctions relief.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줄곧 해왔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듣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얘기라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들고 평양에 가야 한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여전히 비핵화 정의와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격차가 크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입장을 토대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줄 양보들을 거론하기보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대북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also shows North Korea that it can't separate or create cleavages within and between alliances.
강한 미한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동맹국과 파트너 간 균열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제재 국면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석좌는 이어 미국과 한국은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미북 협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자력 갱생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 등이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한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립적 경제 토대와 자력갱생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전했습니다.
자립적 민족 경제에 토대하여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김 위원장은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 존립의 기초고 영원한 생명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도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 등을 바탕으로 새 전략 노선을 관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력갱생 얘기는 근본적인 노선이라기보다는 지금 제한적인 대외 개방을 통해서 경제발전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기본 전략이 얼그러지면서 나오는 일종의 교육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하노이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김 위원장으로서는 자력 갱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김 위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 국면을 파기하거나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제재가 더 강화되고 남북 경협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등 김 위원장의 입지가 더 약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미북 대화가 단절되고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강조와 관련해 국내적 요인에 주목했습니다.
더더욱 자력갱생을 강조함으로써 경제가 위기 상황에 도달하지 않고 나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신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발언을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장기화를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과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 센터장은 북한이 큰 틀에서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뭐 새로운 길의 모색이라든지 또는 협상을 중단하겠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또 미국 트럼프나 미국 정부를 향한 비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판을 완전히 깨고자 하는 그런 뜻을 보인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면 관심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UN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모건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오 장관과 데이비드 비슬리 UN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전날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과 비슬리 사무총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아동과 여성 그리고 재해 피해 지역에 영향을 제공하는 WFP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비슬리 사무총장은 최근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들의 식량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밀 5만 톤을 보내겠다고 밝히고 중국도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타개돼 모든 나라들이 식량 지원에 함께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여행주의보에 납치와 인질 위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35개 국가를 납치 인질 위험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국무부 지정 여행 금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터키, 수단 등 35개 국가를 납치 인질 위험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9일 납치 인질 위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인 K를 도입해 국무부 여행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 조직이나 테러 단체에 의한 납치와 인질 위험성을 미국 시민에게 더욱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객이 납치되거나 인질로 붙잡힐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여행주의보에 키드내핑의 첫 글자인 K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는 T, 범죄 위험성이 있는 국가에는 C, 자연재해 우려에는 N 지표를 별도로 포기해 위험성을 알려왔습니다. 4월 9일자로 갱신된 국무부 여행주의보에 따르면 아프리카 16개 국가를 포함해 러시아와 터키, 필리핀, 이란, 이라크 등 모두 35개 국가에 K지표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여행주의보에서 여행금지지역인 4등급으로 분류된 북한은 이들 35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이 최종 갱신일로 표시된 북한 여행주의보에는 기타 위험을 의미하는 5만 표시된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민에 대한 장기 구금과 체포 위험이 심각하다며 여행하지 말 것이라는 기존 안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해왔습니다. 국무부 여행주의보에서 여행금지 국가인 4등급으로 분류된 13개 국가 가운데 K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12명에 대한 행방조사에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전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외국인 571명을 납치했고 이들의 행방과 생사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러 국가들로부터 인질과 납치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던 북한이 이번 납치 인질 위험국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VOA는 4등급 여행금지 국가 가운데 북한만이 납치인질 위험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무부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부 한국 매체는 35개 인질 납치 위험국에 북한도 포함됐다고 보도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한 동맹의 종식과 한반도 장악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여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정보위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덴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내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밝혀왔다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안전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한 동맹 종식과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장기 전략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코츠 국장은 지난 1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미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의 보고서는 2년마다 상원에 제출하는 활동 보고서로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 2년간의 정보위 활동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상원 정보위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 활동과 정책을 감독하고 있으며 정보당국 활동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과 청문회, 해외 답사 등의 활동을 벌입니다. 정보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해선 코츠 국장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미국과 국익에 계속해서 더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난 2년간 정보위가 상당한 시간과 관심을 집중한 부분이었다며 역내 활동 세력들의 군사 현대화 노력과 핵무기 역량, 지도부의 의사와 같은 주제로 지역 답사와 위원회 관계자 브리핑 외 총 12차례의 청문회와 브리핑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특히 북한의 새로운 ICBM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그리고 핵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당국의 역할에 대한 정보위 감독 의무 이행의 핵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토 원비어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북한에 공식 송달됐다고 미 법원이 최종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북한이 이미 접수한 기록이 있고 이를 새로운 우편물로 다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신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원비어 측 변호인단의 판결문 이행 요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를 하월 판사는 9일 결정문에서 지난해 12월 24일 내려진 판결 내용이 올해 2월 14일 북한 측에 제대로 전달된 사실을 인정한다며 원고 측 요청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 등은 지난달 26일 판결문 이행 요청서를 통해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나고 북한의 판결문이 송달된 올해 2월 14일 이후 5주가 지났지만 피고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 시점과 송달 시점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최종 판결문의 이행에 대한 명령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 같은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원비어 측은 이를 근거로 5억 달러 배상금에 대한 공식 이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북한이 5억 113만 4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28일 국제우편서비스 DHL을 이용해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고 이 우편물은 2월 14일 북한 외무성에 김성원이라는 인물에게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약 열흘 뒤 이 우편물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지난달 6일 우편물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우편물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는 내용을 법원 기록 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우편물이 반송됐고 법원에도 배송 불가로 기록됐지만 북한은 실제로 우편물에 대한 수신과 서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편물 수신 약 11일 뒤 새로운 DHL 운송장을 만들어 우편물을 보냈다며 원고 측이 주장한 것처럼 새로운 운송장을 만들고 해당 서류를 법원으로 보낸 북한의 의도적인 행위는 이 서류를 인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최종 판결문 송달이 테러 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외국 주권 면제법의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뤄졌고 판결문 전달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최종 판결 이후 3개월 반이 흐르고 북한이 판결문을 받은 지 약 두 달이 흘렀다며 이는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하월 판사는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판결을 충족시키기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간은 특별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각국의 제재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4월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10일 개최된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464.
이날 채택된 결의 2464호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결의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오는 8월 2일까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2월 7일까지 연례 보고서를 대북 제재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매년 4월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full and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1718 sanctions regime is critical to achieving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드니 헌터 정치 담당 조정관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이행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더불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갈수록 정교해지는 제재 회피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터 조정관은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that the DPRK continues to unlawfully obtain refined petroleum products unhindered in the Yellow Sea.
미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채 한반도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정제유를 얻고 있다는데 매우 우려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은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상한선을 7배 이상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터 조정관은 북한이 동아시아 일대에서 석탄 밀수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은 경계를 강화하고 관련 결의가 제공한 모든 권한을 이용해 자국 영해 인근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수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확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매년 이런 활동을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입장을 발표한 영국과 프랑스, 적도 기니 등도 결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각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 하이타이오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북한과 관련한 결의는 북한에 가해진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과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런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합되고 공통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도 제재로 인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 위원회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중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 현실에 대한 고발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비핵화 합의는 미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 세종소사이어티와 조지타운대학 북한인권모임 싱크가 9일 북한인권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담당 국장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It proclaims itself to be the most just, the most perfect, the most success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ere's the rest of the world saying, no, not quite.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완벽하며 성공적인 국가라고 선언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면서 인권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드 국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합의를 한다 해도 북한 내 인권 유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비핵화 합의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we have a lot of sanctions that are linked to our human rights concerns.
북한의 인권 유린과 연계된 많은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 시설을 다 폐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앤드류여 미국 가톨릭 대학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이었던 대북 인권 특사가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미국 외교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Certainly to have a point person for that, I think would be one of the quick things that the administration can do to
북한 인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담당자 임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부시 센터의 조셉 김 인권 담당 보좌관은 외부 정보의 계속된 유입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억압돼 있는지 깨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change will come anytime soon, but it is inevitable.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의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앉아 받아들이기만 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북한 노동자 800여 명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숫자는 약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8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달 26일 제출해 이달 10일 공개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해 2017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아랍에미리트는 823명을 송환했다며 이는 2017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을 거두는 북한 국적자 숫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아랍에미리트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7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상호 대사 파견을 중지하고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 회사들에 대한 신규 사업 허가증 발급도 멈췄다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 노동자 800여 명이 본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랍에미리트 내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적도 기니는 북한의 농업회사인 미라맥스와 임업회사인 칠보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되거나 추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도 기니에 남아있는 북한 국적자의 계약 연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상태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억류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의 선원 25명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지난 2월 19일부로 마무리돼 선원들을 순차적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각국이 2019년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각국은 결의 채택 15개월 이내, 즉 올해 3월까지 북한 노동자의 현황 등이 담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중간 보고서를 통해 3만 명에 이르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 1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으며 한때 2,541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던 카타르는 70명으로 폴란드는 451명에서 37명으로 줄었다고 보고서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전후 숫자를 공개한 나라들만을 놓고 볼 때 2017년 12월 이후 북한에 송환된 노동자는 약 22,321명으로 추산됩니다. 그 밖에 정확한 숫자는 명시하진 않았지만 싱가포르는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가 송환됐다고 밝혔으며 독일과 스페인은 올해 안에 각각 46명과 1명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미국 민요 작곡가 스티븐 포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1년 4월 11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해임합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의 해임 사유로 군이 헌법과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 앞으로 보낸 명령문에서 그를 유엔군 사령관과 연합군 사령관, 극동 미군 사령관, 극동 미 육군 사령관 등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고 통고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당신을 교체하는 것이 미국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즉각 작전 명령권을 당시 미 8군 사령관이던 매튜 리지웨이 중장에게 넘길 것을 지시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해임됐다는 뉴스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7월 당시 필리핀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을 물리쳐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반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 한국과 첫 인연을 맺게 됩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활약을 보이며 전쟁 영웅으로 부상했던 맥아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과 인천 상륙작전 이후 중국 본토로 확전을 주장하는 등 갈등을 보이다가 1951년 4월 11일 전격 해임된 것입니다. 1985년 4월 11일 40년간 독재자로 군림한 알바니아의 제1서기 엠베르 호자가 사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에 맞서 알바니아 민족 해방 전선을 이끌었으며 종전 뒤 사망 때까지 공산주의 정당인 알바니아 노동당의 총서기로 알바니아를 통치했습니다. 엠베르 호자는 엄격한 스탈린주의에 의거해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유례 없는 폐쇄 정치를 실시해서 서방은 물론 구소련, 유고슬라비아, 중국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차례차례 관계가 끊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엠베르 호자는 국가 원수가 된 다음 옛 친구들을 하나둘씩 처형했습니다. 피의 숙청이었습니다. 또 외부 침략에 맞선다며 나라 곳곳에 토치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은 개인 벙커가 75만 개가 넘었고 곳곳에 동상도 건립했습니다. 알바니아 수도에는 높이 9m가 넘는 거대한 청동상을 세웠습니다. 호자가 죽은 뒤 알바니아의 공산주의 정권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호자가 사망한 지 6년 후 1991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엠베르 호자의 거대한 동상을 밧줄로 당겨 쓰러뜨립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in the rain, what a glorious you may think.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